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관해 22일 중국 정부가 협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관한 입장을 내면서 미중 양국은 대화를 통해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세 정쟁에서 승자는 없다고 밝히고 중국은 국가 이익을 확고하게 수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 관세 부과와 관련한 협상이 진행 중인 거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이 문제에 관해 미국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호혜 협력을 확장하며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내는 사실에 근거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과 개시일은 아마도 2월 1일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중국산 제품을 상대로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게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옳다고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22일 유럽의회에서 밝혔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미국 새 행정부 대응에 관한 발언 도중 한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이 더 강해지길 바랄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유럽의 친구로 지칭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지켜줄 수 없다면서 방위 지출을 국내 총생산 GDP의 5%로 높이라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게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나토의 방위비 가이드라인은 국가별 GDP의 2% 선입니다. GDP 5%로 방위비를 높이라는 요구에 관해 투스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스스로의 방위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유럽에 적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이날 평가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아울러 유럽이 생존하려면 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지 말고 우리가 우리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해보라고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32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23개 나라가 유럽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유럽연합 EU의 회원국입니다. 투스크 총리는 이날 유럽의회 발언에서 폴란드는 이미 방위 지출을 GDP 5%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폴란드가 나토의 최전방이 된 상황을 상기시켰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아울러 다른 나라들에서도 상응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GDP 5% 방위비 요구에 관해 각국의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 조달에 부담을 호소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5%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난 8일 의회에 출석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5%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28년까지 GDP 2% 방위비 지출 목표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로버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21일 공개된 독일 국제방송 도이체벨레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불응할 경우 추가 대러시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21일 일본, 호주, 인도 외교장관들과 회담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시내 국무부 청사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그리고 수브라마니안 자이산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만나 4자와 각각 양자회담까지 진행했습니다.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해당국과 국민들의 발전과 번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억만장자는 지난해 204명이 더 늘었고 억만장자들의 총 합계 자산은 1년 사이에 13조 달러에서 15조 달러로 늘었다. 세계 인구 1%의 부자가 세상의 모든 부의 45%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 인구의 44%에 해당하는 36억 명 정도는 하루 단 6.85달러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 숫자는 1990년 이래 달라지지 않았다. 국제 민간 구호 단체인 옥스팜이 세계 각국의 수장과 경제 인사들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만나는 세계 경제 포럼에 앞서서 발표한 연례 불평등 보고서의 골자입니다. 억만장자는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억만장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추세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5명의 조만장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막대한 부를 가진 소수 특권층의 규모가 한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수준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미국 매체 CNBC 뉴스는 경제지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서 현재 4,40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테슬라 자동차의 CEO 일론 머스크 씨가 앞으로 2년 안에, 그러니까 2027년 안에 세계 최초의 1조 장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옥스팜은 억만장자들의 부는 주로 상속과 부패, 독점과 인맥에 의해서 축적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불평등 상황은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도 했는데요. 세계 각국이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40%보다 높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이 극빈층의 어려운 상황 세 배는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영하 6도, 아주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 23일 목요일 북한. 오늘 북한은 서쪽 지역은 대부분 맑겠고 동쪽으로는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쪽이 대체로 흐립니다. 바람은 장전과 청진, 선봉 쪽으로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가 영하 7도입니다. 낮에는 4도입니다. 개성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에는 5도. 함흥은 아침 최저 6도, 원산은 최저 4도. 낮에는 함흥이 7도, 그리고 원산은 6도까지 오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7도고요. 중강의 낮 최고 영하 2도, 해산은 영하 3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먼바다 쪽은 가끔 약간의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 ABC,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정리해드리고요. 꿈과 참신한 발상에 한국 청년들이 만든 새로운 기업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특별기획 스타트업 코리아 순서가 있습니다.
아, 우리 제품이 진짜 유익함을 주고 있구나. 우리 제품 덕분에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거나 편리함을 느끼고 있구나. 그럴 때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를 좀 알 수 있는. 네,
스타트업 코리아, 한국의 지역 개성을 담은 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티즌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또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트 들으시죠. 지구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2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21일 취임 선서를 하고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회담을 갖고 유럽에 더 공고한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이란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합리성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About that too, we're talking about a tariff of 10% on China based on the fact that they're sending fentanyl to Mexico and Canada.
네, 중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로 펜타닐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또 언제 관세를 매길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주목하는 날짜가 이마 2월 1일이고 캐나다와 중국에 대해서는 약 25%의 관세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펜타닐이라는 게 이게 마약적 진통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에 있고요.
예, 미국에서는 매년 이 펜타닐 남용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멕시코 범죄 조직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원료로 펜타닐을 만들어 이걸 미국에 퍼뜨린다면서 이 중국 정부에 펜타닐 원료 수출을 단속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봤습니다.
예, 중국에 그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거, 이거 이 상황에 대한 대응입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미국 내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이 펜타닐을 캐나다와 멕시코로 보내면 그곳에서 펜타닐이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네.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는 또 25% 관세를 매길 계획이라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과 불법 이주민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것에 대한 벌로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참고로 영국 BBC 방송은 2023년 멕시코 수출의 80% 이상이 미국으로 갔고 캐나다 수출의 약 75%가 남쪽 이웃인 미국으로 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중국 쪽 반응 어떤가요?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단호하게 자국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관세나 무역 전쟁에서 승자가 없음을 항상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BBC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심각한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어도 여전히 중국 수출에서 미국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21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행사에 참여한 중국의 부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염두에 둔 것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딩 셰샹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21일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균형 잡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더 경쟁력 있고 품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나라의 제품을 더 수입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회견에서 관세 말고도 다른 많은 현안들을 언급했습니다.
예, 눈에 띄는 것들을 정리해보면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연방의사당 난입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사면하거나 감형한 자신의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처로 극우단체인 프라이드 보이스와 오스키펄스의 지도자들이 교도소에서 석방된 것에 대해 기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I thought their sentences were ridiculous and excessive and at least the cases that we looked at, these were people that actually love our country.
네, 그들이 받은 형량이 터무니없고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에서는 그들은 실제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사면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나왔죠.
예,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보낼 것이냐 이런 물음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부와 논의 중이고 곧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기자가 이 푸틴 대통령이 종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할 것이냐고 질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 AI 투자와 관련해서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 큰 뉴스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AI 합작 회사인 스타게이트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세 기업은 스타게이트에 약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 이날 발표에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 CEO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그리고 레리 오리슨 오라클 회장이 함께했습니다. 자, 올트먼 오픈 AI CEO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업이 현 시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트럼프 대통령 없이는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새 외교 수장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국제 외교 무대에 벌써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21일 이곳 워싱턴 DC에서 열린 쿼드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외교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쿼드는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로 구성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협의체입니다. 자, 이날 회의에는 루비오 장관과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에스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 그리고 이와야 타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가했습니다.
네. 자, 루비오 장관이 22일에 상원 인준을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은 루비오 장관 인준안을 표결해서 찬성 99대 반대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21일에 표결에 참여한 의원 모두가 이제 찬성을 했던 거죠. 자, 루비오 장관은 플로리다주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상원의원 출신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21일 취임 선서한 뒤 국무부 직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수호하고 집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자, 21일의 쿼드 외무장관 회담 뒤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네 나라 외교수장은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향해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사람은 법치와 민주적 가치, 주권, 영토 온전성이 존중되고 지켜지는 지역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또 우리는 힘이나 강제력을 통해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맞습니다. 자,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을 염두에 둔 구절로 보입니다.
네네.
자, 쿼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자기 주장을 억제하려는 미국 전략에 있어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자, 쿼드는 지난 2007년에 출범을 했는데 네.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구상을 했고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차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쿼드에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간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가 쿼드를 통해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네.
중국은 특히 쿼드가 아시아의 신흥 강국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음모라고 반복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자, 루비오 장관, 과거 의회 안에서 대중국 강경파에 속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인권기록을 둘러싼 발언을 문제 삼아 과거 루비오 상원의원을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자, 루비오 장관은 지난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하며 근접한 적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예전에 루비오 장관을 제재했다는데 그러면 중국 관리들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에 대한 제재를 풀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자 구어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미중 양국 고위 당국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자, 이 말은 이제 국무장관이 된 루비오 상원의원이 겨냥한 이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아, 프랑스하고 독일의 정상이 회담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2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동장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춰 강력한 유럽을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Après l'entrée en fonction de la nouvelle administration aux États-Unis, il appartient plus que jamais aux Européens.
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 후 유럽인들과 우리 두 나라가 단합되고 강력하며 주권적인 유럽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유럽은 대서양 횡단 관계에 속해 있으며 또한 자체적인 이익을 인지하고 있고 유럽의 가치와 수단으로 이를 지켜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독일 숄츠 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숄츠 총리 역시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에 유럽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입니다.
Und ganz aktuell in dieser Woche haben wir es mit einer neuen US-Administration zu tun. President Trump wird
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를 상대하고 있다고 밝힌 숄츠 총리는 이미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어 유럽과 미국은 오랜 우정과 파트너십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또한 이러한 안정적인 기반 위에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이 만난 이유가요.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는 데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날 두 정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한 엘리제 조약 6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다 보니 미국 새 행정부와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양국 정상은 대미 관계 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네. 이 독일과 프랑스는 뭐 경제력이라든지 영향력 등을 고려해보면 유럽 안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마크롱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유럽 통합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유럽은 강해져야 하고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유럽이 더 공고히 뭉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이렇게 그 미국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그 유럽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달인 다음 날인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 EU는 우리에게 매우 매우 나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의 공정성을 찾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만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유럽의 방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이 자국 방위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체 산업 기반, 자체 역량, 자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이란으로 가실까요? 이란의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메시지를 남겼습니까?
그렇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전략 담당 부통령이 2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란과 상대할 때 합리성을 선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리프 부통령이 어디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건가요?
네,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해 밝힌 내용입니다. 자리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한 적이 없다며 이란은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번에는 더 진지하고 더 집중적이며 더 현실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란 핵합의 이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깨진 거죠.
맞습니다. 자, 이란 핵합의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의는 2015년에 체결됐습니다.
네.
이란 핵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 사회의 현안이었는데 이 장기간 협상 끝에 이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이란 그리고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또 독일이 이란 핵합의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들어선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듬해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네. 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를 한 거죠? 이유가 뭔가요?
예, 핵 합의에 따라 이란은 국제 세계의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자국의 핵 개발을 제한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에 있는 이른바 일몰 조항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란 핵 개발에 부과된 주요 제한 조차들이 해제된다는 점, 또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네.
자, 결국 2018년 5월 미국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이 이란으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이 여기에 맞서서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시켰고요.
맞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 재가동이 들어가서 핵 합의에서 약속한 수준인 3.67%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농축 우라늄 농도를 높였습니다. 자,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는 핵무기 제작이 필요한 90% 농도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추진했던 최대 압박 기조를 복원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경제가 나빠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게 될 경우 이란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와 핵 협상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꿈과 참신한 발상으로 새로운 기업 만드는 한국 청년들의 스타트업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논평까지입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에너미로 잠시 쉬어갑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카리비에 있는 영국 어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켜달라는 목소리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독립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국 어주 미국령 7번째 순서로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미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가 이곳의 거의 모든 정책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외교협회 CFR은 푸에르토리코의 지위를 두고 1967년 이래 지금까지 이곳에서 주민 투표가 6번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Well, Hillary Clinton is cruising to a largely symbolic victory in Puerto Rico. The polls have closed there on the island. She's going to win the state, it looks like, according to a pre-election poll that the AP and the networks took. But as you know, it really doesn't matter.
푸에르토리코 내 정당들은 그곳에 정치적 지위 변경에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그런 견해를 아래에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로 현상 유지와 강화된 연방, 주 편입, 독립, 그리고 자유연합입니다.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이 가운데 강화된 연방은 푸에르토리코가 스스로 외교 정책을 시행하고 이곳에 미국 연방법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독립한 주권국가지만 미국과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푸에르토리코를 구상한다고 미국 외교협회는 설명합니다. 지난 2020년에 있었던 푸에르토리코 주민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52.5%가 주 편입을 찬성했습니다. 미국의 역사 전문 TV 방송인 히스토리 채널에 따르면 주 편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대부분의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증거로 봤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주민 투표가 구속력이 없고 당시 투표율이 고작 52%를 넘은 것을 두고 주민투표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이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직 시기 푸에르토리코의 주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역사적으로 연방의회는 푸에르토리코의 주 편입을 추진하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민주당 하원의원이 푸에르토리코 지위를 바꾸는 구속력 있는 주민 투표를 2023년 11월에 하자고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푸에르토리코 공동체 지도자와 의원들 반대 직면에 지금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국 거주 미국령 7번째 시간으로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미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스타트업 수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회사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꿈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오늘은 한국만의 지역 개성을 담은 차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티즌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요새 애로사항 따로 있으세요?
아, 저희 요새 아무래도 마케팅이랑 자금 쪽이 되게 고민이 많아요. 방향성은 보이는데 그만큼 자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그런 생산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의 입주 기업인 티즌의 임재희 대표와 센터 관계자가 이 창업센터를 이용하며 불편함은 없는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농수산식품 분야의 아이템을 갖고 있고 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먼저 센터 소개와 함께 이 티즌을 입주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부터 들어봅니다. 강정문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장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부분이 최고 좋은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최소한의 비용만 내시고 최대한 2년까지도 저희가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저희가 멘토링 부분이나 전시회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분들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교육은 이제 맞춤형 교육으로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식품계에서도 최신 트렌드를 좀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이 내가 괜찮은 아이템을 갖고 와서 단순하게 판매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티즌 대표님은 기존에 있던 아이템을 재해석해서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구성한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티즌은 수출을 전담하는 직원과 상품화 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마케터 그리고 티소믈리에 역할을 하는 임재희 대표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까지 출시한 상품은 모두 14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라인을 나누면 이제 프리미엄 정통 티백이랑 그리고 이제 좀 더 편하게 물처럼 마실 수 있는 찬물에 마시는 티백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찬물에 마시는 티백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지금 요거 하루 호박차이고요. 국내에서 사실 제일 관심 많이 가지는 게 호박차잖아요. 근데 이제 호박차가 그냥 뜨거운 물에 매번 우려야 하고 그리고 이제 호박의 역한 맛이 그대로 나는 호박차는 매일 먹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차는 매일 마셔야만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차라서 저희가 그 호박차를 좀 더 편하고 맛있게 만든 티백이에요. 보시면은 다른 티백보다 정말 월등하게 찬물이 잘 우러나거든요. 저희가 뭐 레시피부터 원료 그리고 로스팅 기법까지 다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찬물에 훨씬 잘 우러나요.
이렇게 하루호박차는 찬물 전용 티백으로 편리함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저희는 그게 사실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찬물에 막상 우리면은 그냥 밍밍하고 그냥 색깔이 나는 정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찬물에 우러난다지. 그래서 찬물에서 맛있도록 개발을 한 제품이에요. 찬물에 먹어도 충분히 고소한 맛이 나고 빠르게 잘 우러나고 호박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늙은 호박, 단호박, 그린 루이보스, 뭐 민들레 뿌리 이런 식으로 8가지 자연 원료가 블렌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박의 역한 맛은 다른 원료로 잡고 이제 고소한 맛은 또 더 살린 그런 블렌딩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단순 블렌딩이 아닌 원료를 다르게 가공하는 가공법에 주목하며 티즌은 가공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고요. 이 기술 개발과 더불어 대중이 소규모 자금을 모아 프로젝트나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인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소비자의 반응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펀딩을 되게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제품을 보내면은 피드백을 받아요. 그럼 또 되게 정성스럽게 써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약간 저희 팬들이 구매를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정성스럽게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셔서 그 부분에서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호박차는 저희가 이런 티백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호박차도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기존의 다른 호박차들이 어떤 이제 불편함을 가지고 있나에 좀 포커싱을 해서 이제 개발을 했고 개발하면서도 주변의 피드백이나 아니면 고객분들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반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소위 얼죽아라는 커피 소비 문화가 있는데요. 얼어 죽어도 차가운 아메리카노 커피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임 대표 또한 차가운 음료를 선호하는 한국 문화에 맞춰 차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찬물 전용 티백을 개발한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얼죽아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다 아이스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셔서 찬물이면 정말 편할 것 같다. 왜냐면 특히 매번 물을 끓이는 게 참 불편해서 잘 안 마시게 되는 경향이 또 있잖아요, 차는. 커피는 워낙에 여기저기서 파니까 내가 물 끓이지 않아도 마실 수 있는데 이제 차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편리하면 차를 더 많이 마시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좀 받았었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맛이랑 편의성이 개선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티즌을 있게 한 한국의 원재료를 살린 나주 블렌드 차를 소개했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나주게랑 홍차, 허브차를 블렌딩한 제품이고 저희가 처음으로 제일 주력했던 제품이에요. 이게 이제 2020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1년도에 출시를 했던 제품인데 프리미엄 정통 티백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다 블렌딩이 되어 있고 셋 다 나주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주 신구배를 사용해서 나주배의 은은한 단맛으로 홍차나 허브차의 뭐 쓴맛이나 떫은 맛, 신맛 이런 불편한 맛을 부드럽게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 출신인 임 대표가 어떻게 전라남도 나주 신구배를 이 차에 활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이제 다양한 이제 대학생이 할 수 있는 뭔가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열심히 서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넥스트로컬이라는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서울시의 그런 청년 창업가를 그 지역으로 보내서 그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때 선정이 돼서 저희가 나주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내려가서 지역 자원 조사를 하다가 나주 배가 생각보다 그 못난이로 버려지는 비율이 엄청 높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주 배가 못난이 과일 중에 발생률이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거의 매년 버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배는 대부분 원물 그대로만 소비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그게 다 이제 B급이거나 아니면 폐기해야 되는 걸로 분류가 되고 바람 좀 불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기만 해도 그건 아예 버려야 되는 배가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임 대표는 상품 가치가 낮은 배를 이용해 티즌만의 차를 개발했고요. 나주배를 이용한 차는 농가의 부가 매출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나주에 있는 지역 상점들이나 이런 데 인터뷰를 했을 때는 나주배가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놀러와서 나주배랑 관련된 무언가를 사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나주배가 원물로밖에 안 파는 거죠. 근데 이제 놀러와서 이렇게 배를 한 박스를 사서 가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배즙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관광산업이 성장을 하려면 젊은 분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티니까 나주배를 티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현재 티즈는 나주의 관광 상품의 하나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온라인 판매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일본 오프라인 판매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창업센터의 관계자들도 점차 성장하는 티즌을 함께 축하했는데요.
저희 입주기업 중에 이번에 현재까지 기준으로 1등이더라고요. 매출 순위가.
아, 진짜요?
네, 1등이었고 이번에 그리고 강한수 성공인에서도 상 받으셨다고.
제가 리뷰를 진짜 다 읽어보거든요. 왜냐면 정말 힘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제품을 열심히 만들었어도 이게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건지 이게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지 그거에 확신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럴 때 리뷰를 읽으면은 아 우리 제품이 진짜 유익함을 주고 있구나. 우리 제품 덕분에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거나 편리함을 느끼고 있구나. 그럴 때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뿌듯하고 또 이제 저번 달처럼 상 받았을 때 상 받았을 때 또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면서 창업이라는 큰 도전이 있었기에 지금의 티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창업한 거 일단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창업을 하게 되면 아무도 나한테 정답을 제시해주지 않고 아무도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항상 내 선택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제 그래도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찌 보면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되게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끼고 있고 이게 시작할 때도 젊으니까 젊으니까 다 잃어도 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듯이 이제 그 젊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제가 창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가장 특별한 차를 만드는 스타트업, 이 티즌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의 의견에 반대할 때 I disagree,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here. So, are you for this party or against it?
I'm still thinking. How about you?
I am against it.
Why?
I am against it because it will cost us too much money.
My thinking is to the contrary.
Interesting. David opposes that party too.
Really? That's just the reverse of what I heard. 대화에서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against, contrary, oppose, reverse.
이 네 가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한 문장씩 다시 들어보시죠.
Are you for this party or against it?
당신은 이 파티를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동의한다는 표현.
I am for it. I'm in favor of it.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Are you for this party or against it?
당신은 이 행사를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반대합니다.
I am against it. I'm opposed to it. I'm on the opposite side.
나는 그 파티에 반대합니다.
I am against the party. I'm opposed to it. I have an objection to it.
Against와 oppose를 사용해서 반대한다는 표현 했는데요. 이번에는 contrary를 사용해서 반대한다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thinking is to the contrary.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I don't think this party will cost us a lot of money. On the contrary, I think we will actually make more money.
나는 이 파티가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reverse, 뒤집다, 되돌리다라는 단어로 반대의 표현 해보죠.
That's just the reverse of what I heard.
그것은 내가 들은 것과 정반대입니다. 반대, 반대한다는 표현.
Against, contrary, oppose, reverse.
네 가지 단어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for this party or against it?
I'm still thinking. How about you?
I am against it.
Why?
I'm against it because it will cost us too much money.
My thinking is to the contrary.
Interesting. David opposes that party too.
Really? That's just the reverse of what I heard.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반대한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My thinking is to the contrary. 반대한다는 표현, against, contrary, oppose, reverse, 네 가지 단어로 말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서아프리카 사무소는 서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 이남인 사헬의 외교와 정치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2002년 세네갈 다카르에 설립된 유엔 정치기구입니다. 서아프리카 사람들과 사헬 사람들이 직면한 엄청난 도전을 고려할 때 서아프리카 사무소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전 과제 중 하나는 테러리즘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Governments are struggling to reclaim control over territory. And are witnessing record levels of violence.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정부는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록적인 수준의 폭력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압적인 대테러 전술을 사용하는 지도자들은 주민들을 돌보지 않아서 안보 상황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베냉과 토고에서 반복적인 공격과 지속적인 피난민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안보적 위협은 서아프리카 해안 지역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차드 호수 유역에서도 북동부 나이지리아에서 공격과 납치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와 사헬 지역에는 민주주의의 많은 사례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pplaud Liberia's and Senegal's democratic transfer of power following elections this year and congratulate Ghana on its recent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올해 선거 이후 라이베리아와 세네갈의 민주적 권력 이양을 환영하며 가나의 최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를 금지하고 언론인과 시민사회 옹호자들을 체포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그리고 시민적 공간을 축소하는 국가들에서 분명한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도자들은 이러한 매우 우려스러운 추세를 뒤집어야 한다며 인권과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에서는 2,5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포함해 이 지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역에서 약 3,300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경고했습니다.
The scale of displacement according to UNHCR has also dramatically increased. The United State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에 따르면 피난민 규모도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24년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67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아프리카 최대의 단일 인도주의 기부국이라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혼자서 할 수 없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작업 가운데 어느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의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헨슨의 음밥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